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 세상의 한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평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물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샬롬이 있을까요? 전쟁이 없으면 이 세상은 샬롬의 세계가 될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또 풍족한 그런 세상이 되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말의 이루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루 샬롬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천사의 도시 하듯이 예루살렘 영어로는 이제 예루살렘 그러죠. 이 뜻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샬롬 그리고 내면적인 샬롬 내적인 완전한 샬롬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인 참된 샬롬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샬롬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그 샬롬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참된 샬롬의 나라를 샬롬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확 치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이 성탄절은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의 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된 샬롬 기쁨 평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로 시작해서 얼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식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물질에서 오는 기쁨이 정말로 온전하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근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그냥 막 쏟아지면은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하도 부인을 속을 썩여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날마다 우울하게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속을 썩이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 아내도 공교롭게 같이 죽어서 부부가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 남편을 보면서 아휴 그렇게 평소에 부인 속을 썩이더니만은 그래도 천국은 왔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면목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내를 보더니만은 아니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물어요. 그래서 이 인간 죽었다고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쉬워 죽겠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이 아니고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유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좋은 아내 만난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장가를 잘 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행복하지만 세상에서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뭘 할 자?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의 뜻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이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원래 형태는 예호슈아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과 호시아라는 말이 합성어죠. 호시아는 구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호슈아를 나중에 줄여서 예슈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슈라고 히브리 발음으로 부릅니다. 예슈아 그러면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이 예수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정확하게 부르질 않아요. 좀 비슷하게 예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예슈아 대신에 예슈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단어를 줄여가지고 그 뭐 첫자를 딴다든지 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중요한 세 파트가 있습니다. 토라가 있어요. 율법서가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있습니다. 그 토라 율법을 그 타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타우를 빼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 있잖아요.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그 네비임의 그 눈이라고 하는 첫자를 땁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성문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케토빔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카프라고 하는 첫째 단어를 땁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는 말과 눈이라는 단어와 또 카프라는 이 세 단어를 붙여가지고 타나크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그 단어의 이름에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떤 뜻을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슈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경우인데요. 유대인들이 왜 예슈아를 예슈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그 예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요, 이마크, 스모, 베지크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붙이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그의 이름과 기억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붙여가지고 첫자를 따서 예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예슈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소멸을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슈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이상하죠. 구세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 믿는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의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안나와 시몬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 주변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전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노래로 전할 수도 있고, 또 목자들처럼 경배함으로 드릴 수도 있고, 동방 박사들처럼 선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탄절에 또 하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이 세상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노라,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근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근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죠. 먼지가 묻은 책상 위로 근래가 지나가면 그 책상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근래가 내가 가는 곳에는 다 깨끗하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근래가 안방에 침대를 차지합니까? 아니에요. 근래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근래의 정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여러분의 관심이 닿는, 여러분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무슨 역사?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근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누가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것이 바로 근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전 4세기에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느 부자가 이 철학자를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디오게네스를 초청한 이유는 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갔더니 대궐과 같은 집이었어요.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도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졸부가 디오게네스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내가 얼마나 지금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 한번 보라고 다 우리 집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 집이 얼마나 크냐고 좋으냐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자랑을 듣다가 속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이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웠어. 아무리 둘러봐도 침을 뱉을 만한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신의 쓰레기통 같은 얼굴에다가 뱉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괴짜 철학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행입니다. 누가 없어서? 디오게네스가 없어서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얼마나 잘났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이거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나누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다면 우리도 그 성탄절의 정신을 기린다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한국의 어느 거지가요 특히 성경 가운데 이 두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를 이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띠를 만들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지하철 다니면서 동냥을 해요. 참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우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이거를 메고 지하철 다니면서 거지짓 동냥짓 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에서 수요를 세는 것을 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있고요,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셈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셈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더하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빼기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뭘 빼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는 다 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그 죄의 담을 딱 없애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것은 다 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곱하기의 복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까지 이건 다 곱하기 아닙니까? 하나를 드렸는데 30개를, 또 하나를 드렸는데 60개를, 하나를 드렸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100개를, 이 곱하기가 엄청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넘치도록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물질도 나누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누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네가 한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누르고 그냥 넘치도록 해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